같이 은혜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 중에 하나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심성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아무 능력이 없으니 이를 믿고 맡길 수가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아는 것도 많고 좋은 말도 많이 해서 박식하다고 인정은 받지만 실천하지 않아서 책임감이 없어서 실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무능력한 사람이 가장으로 있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고 직장의 상사로 있는 회사는 어렵게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 있으면 나라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나갔다가 블레셋 민족에게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이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나라도 전쟁에 지고 또 귀중한 법궤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실상은 세상에 속한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그들로부터 부지불식간에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들의 수도 많고 선포하는 비전과 목표들을 보면 벌써 세상은 수백 번 변화를 경험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교회들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준은 날이 갈수록 세련되어지고 다양해지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교회들의 영적인 실력이 어떠한지 그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위기도 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능력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셨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자연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시고 그 권세를 교회에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눈에 보이는 대통령 문제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으면 악한 대적들이 악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자연계, 사회, 나라 시스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의 문제가 바로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눠주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런 삶은 그들이 주님의 재림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봤기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시 대형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거짓말로 교회를 속이며 헌금을 드렸을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 온 교회가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영적인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서서 설교하자 그의 설교에 한꺼번에 3,000명이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데반을 비롯한 일곱 집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일곱 명의 집사들은 행정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행정과 사역을 아름답게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초대교회가 가졌던 능력은 예수님처럼 죽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진정한 능력은 많은 일을 해내고 어떤 성과를 거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세속주의가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 누렸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처럼 죽은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진정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듯이 영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그 영적인 어둠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더 진정한 영적인 실력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을 목전에 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변화시킬 영적인 실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제 말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내 학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데요? 내 배경이 얼마나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적인 실력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셨고 볼품없었던 모세의 나무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상선이 잡은 나귀 턱뼈를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길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큰 퍼즐이 있는데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조각의 퍼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퍼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에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이원론적인 구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갈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을 보면 우리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적인 실력자가 될 수 없다라는 변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초기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시기는 초대교회 태동 이후 오래되지 않은 시점의 일입니다. 다시 말해 스데반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래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스데반은 초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놀랍게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데반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으로는 사도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수준에 관한한 스데반은 사도들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8절 말씀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스데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스데반에게서 나타난 영적인 능력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이 가졌던 영적인 능력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 병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스데반이 가진 영적인 실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다른 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실력,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필요한 영적인 실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선택된 일곱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선택된 일곱 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중 스데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나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의 이름이 먼저 기록됩니다. 열두 제자를 소개할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름이 먼저 나오듯이 스데반은 선택된 일곱 사람 중에서도 믿음과 지혜,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말은 은혜라는 단어가 덮어준다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스데반이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권능, 즉 성령의 능력에 충만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인 8절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나오는 스데반에 대한 기록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6장 3절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스데반에 대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말하고 본문인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또 7장 55절에서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네 번이나 반복해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수식어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안수받은 것도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고 큰 기사와 기적을 행한 것도 성령 충만 때문이었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지혜와 능력으로 맞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 본문의 말씀처럼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것도 후에 핍박을 받아 순교하게 될 때도 편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에 강한 도전을 받으면서 왜 나는 당시 초신자였던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일까? 신앙의 연료는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나는 왜 스데반처럼 되지 못한 것일까? 라고 마음에서 탄식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찰스 피니 목사님이 하신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강력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성령 충만에 대해 아주 강력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못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현대교회, 분명히 이것은 병든 교회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살인은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 줄 모르는가? 영적인 잠을 확 깨우는 놀라운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해진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필수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수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찔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 중직자들이 되고 신자들이 되니까 그 재앙을 한국교회나 미국교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죄입니다. 이 세상과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의 마음은 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어둠과 탐욕과 이기심으로 충만합니다. 물리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서 공통적인 현상은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그 공간을 죄로 채우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죄로 충만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려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만 죄로 인해 어둠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빛의 나라로 옮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마음에 간절하게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하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9절의 리버디노라는 말은 해방 혹은 자유롭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 라틴어 르베르티누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로마 장군 폼페우스에 의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와 같은 로마 제국 각처에 노예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유인이 된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출신 지역별로 각 회당에 모였는데 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본문과 이어지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 논쟁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스데반의 변증과 그들의 재반박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지만 스데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은 거짓으로 모함하여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가 신문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그의 담대함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지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급증하고 있고 종교 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이 시대에도 스데반처럼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타협 없이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장터에서 피리를 벌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가 이 세대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생명 걸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일종의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자 사이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먼저 시작한 사람들과 영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올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파악하고 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월등한 수준으로 올라갔다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데반이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그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연구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데반이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는 지금처럼 완성된 정경인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성경도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묵직한 무게의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야 되고 여러 장을 읽으려면 묵직한 무게의 두루마리를 꺼내서 폈다 접었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설교처럼 구약 성경을 한 번에 꿰뚫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수준의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에 비하면 현대교회 신자들인 우리들은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너무 편하게 모든 것이 주어지니까 점점 더 영적으로 게을러져 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부지런히 알고자 힘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진리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스데반처럼 성령의 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씨름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 시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스데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모두 다 어두운 이 시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제로 스데반은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성숙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당할 수가 없자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거짓으로 공회에다가 모함했습니다.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판정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세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장로와 서기관들을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만이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난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초대교회의 출현으로 자신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는 기득권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염려해서 사도들을 집요하게 공격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백성들까지 가담해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로 끌고 간 것입니다. 스데반을 모함한 사람들이 백성들을 거짓으로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충동질을 했길래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스데반을 모함하는 데 가담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 산헤드린 공회에 세운 거짓 증인들이 말한 거짓 증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폐하고 이곳 곧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설교했다라고 위증을 했습니다. 그 거짓 증인들의 말에 백성들은 스데반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충동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란 익명의 절대다수를 의미합니다. 왜 절대다수인 그들이 성전을 헐려 한다는 거짓 증언에 그토록 분개하고 흥분했을까요? 왜 그렇게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모두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단적으로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전을 수호한다라는 미명하에 주님의 신실한 종인 스데반을 제거하려 한 근본적인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았기에 오늘날의 예루살렘을 생각해보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는 대부분 아랍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정부가 예수님 관련 유적지를 모두 폐쇄하거나 헐어버린다고 한다면 누가 크게 반대하겠습니까? 물론 먼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크게 반발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아랍 상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위해서 반발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사는 남자들은 1년에 세 번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경배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 순례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 그곳에 머물면서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출하는 경비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고, 그것은 고스란히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수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사람치고 예루살렘 성전 덕에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거짓 증인들의 모함에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그토록 쉽게 충동당한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돈주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정작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경우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경제적인 이득이 날아갈 것이 눈에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돈주머니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짓으로 모함당하고 위협당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이 보인 반응을 본문 15절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소수의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 무리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신성 모독죄로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까지 동원해서 그를 산헤드린 법정에 세웠습니다. 지금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서 있는 스데반 편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스데반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이거나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표정이거나 자포자기의 절망적인 모습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로 이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위기에 처한 스데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음을 본문이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면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주머니,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얼굴은 가증한 악마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스데반의 심령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정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을까요? 바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심정의 동요 없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스데반의 차원 높은 영적 성숙함의 비결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도 이런 차원 높은 영적인 성숙함을 가진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 표정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지닌 영적인 실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듯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실상 더 참담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스데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기를 진정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기에 힘쓰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본문에서 말해주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이 시대 영적인 스데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시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